히브리서 12장 25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삼가 말하신 자를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자를 거역한 저희가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하늘을 쫓아 경고하신 자를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그때에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가라사대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또 한 번이라 하심은 진동치 아니하는 것을 영존케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든 것들의 변동될 것을 나타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동치 못할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니라.
히브리서의 모든 관심은 예수를 믿고 영원한 나라를 기업으로 받을 하나님의 백성된, 아니 그보다 더 귀한 지위인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에게 이 세상에서의 모든 고난을 잘 참고 승리하여 하나님의 자녀된 영광의 자리에 실패함이 없이 가라 하는 것입니다. 이런 권면이 주어지는 것은 성도들의 현실 생활이 기대한 것과 다르거나 혹은 믿음으로 이겨내기에 너무 벅찬 현실의 무거운 짐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이미 시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우리에게 가르치려는 것은 성도의 신앙생활의 현실이 얼마나 어려우냐 하는 것, 그것을 무시하거나 간과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어떤 뜻이 있는가를 깨닫고 하나님이 그 길을 통하여 우리를 어떻게 복된 길로 인도하시는가를 깨달을 것과 또 그것을 다 이겨내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고 이겨낼 만한 내용과 보호와 가치가 있다. 이것을 가르치려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 생활 속에서 조금만 어려워지면 어디로 자꾸 도망을 가느냐 하면 구약으로 도망을 간다 이거죠. 구약으로 도망간다는 뜻은 그때는 믿음의 보상이 즉각적이었단 말입니다. 죄를 지면 즉각적으로 벌이 오고 하나님 편을 들면 즉각적으로 보상이 왔다 이렇게 기대를 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왜 신약에 들어와서는 하나님께서 악강들을 벌하시는 것도 눈에 안 보이고 또 하나님을 진실하게 믿고 추종하는 자들에게 보상도 안 해주시는가 그런 마음이 들어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오늘 이 결론이 어떤 의미에서 히브리서를 결말 지으면서 오늘 이 본문이 있는 것입니다. 옛날에 시내산에서는 나팔 소리와 흑암과 그리고 산을 진동하고 땅을 흔들어대는 하나님의 두려우심과 무서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경고했다 이겁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렇지 않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두렵고 무섭게 나타나시기를 기대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나타나시는 것이 죄와 죄인을 심판하시는 데 있어서 즉각적으로 처벌하시는 것 같이 그의 백성에 대해서도 그 산을 흔들고 흑암으로 나팔소리로 나타나신 것 같이 즉각적으로 끼고 직접적으로 보상해 주시기를 기대하는 마음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지금 하나님은 시내산에 내려오셨을 때와 달리 시온산에 좌정하신 모습으로 우리를 찾아오신다 이거거든요. 그럼 시온산에서 우리를 만나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우리 히브리서를 시작할 때부터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히브리서 1장 1절에 가시면 히브리서 1장 1절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그러니까 그때는 말하자면 뭐 갈멜산 전투의 승리라든가 홍해를 가르시는 하나님의 모습 지진, 연병 뭐 여러 가지 직접적이고 두렵게 나타나셨던 하나님이 2절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아들로 말씀하신 이때가 시온산에서 우리를 만나시는 하나님인 것입니다. 아들로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팔 소리와 흑암과 불 붙는 산과 땅을 진동시키는 두려움과 위엄으로 나타나신 하나님, 그런 두려움으로 임하신 하나님과 그 아들로 말씀하신 그 아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그 아들 안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어느 쪽이 더 열심과 진정과 말하자면 능력과 간절함이 더 크냐 이겁니다. 어느 쪽이 더 큽니까? 고함을 지르고 화를 내는 때만 꼭 진심이 있고 웃으면서 얘기하면 진심이 없네. 그래서 여러분은 프로포즈할 때도 화를 내면서 하셨습니까? 가장 진한 진심을 전달하는 것은 꼭 목청 큰 것이 아닙니다. 요즘 여러분 그 모래시계를 다시 해주죠. 예전에 봤을 때와 다른 그때 못 봤던 부분 아주 제가 요즘 어쩌다 한 번씩 보게 되다가 가장 재밌게 본 데가 어디냐면요. 그 고현정이 이제 극중인물 이름이 생각이 나요. 혜린이가 아버지와 이제 싸우고 아버지한테 돈을 꾸고 나중에 갖다 갚죠. 그래서 이제 아버지한테 화나 있으니까 저도 돈을 돌려드렸으니까 차용증서를 돌려주십시오. 자, 아버지가 그러죠. 아버지는 악당이에요, 지금. 이 매끄럽지만 악당이란 말이에요. 강하게 보이려거든 목소리를 낮춰라. 그리고 늘 미소를 잃지 마라. 혜린이가 화를 내다 싹 웃죠. 그러니까 좀 낫군. 우리나라 악당들은요, 고함을 질러요. 그러니까 그 여러분들도 즐겨보셨을 용의 눈물 보세요. 이 빙신들은 다 악을 써요. 악을 쓰는 것은 다 이 모든 동물의 세계에서 악을 쓰는 것은 다 약자예요. 오지마! 오지마! 이거거든요. 강한 자는 절대 안 그래요. 그 동물의 세계 보면 사자가 사냥 그 대상을 포획하러 갈 때는 그 큰 덩치가 몸을 낮추고 소리 없이 뱀보다 더 매끄럽게 전진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아무 소리 지르지 않고 가서 꽉 물어 드시는 거예요. 아가 꼬는 거는 집에서 기르는 강아지만 아가 꼬는 거예요. 우리는 큰 소리를 치는 것이 내용도 크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신의 산에 내려오셔서 나팔소리와 흑암과 땅을 진동시킬 때가 하나님이 제일 큰 정성과 내용을 가졌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니요.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셨을 때 그리고 아무 말씀도 하고 있지 않으실 그때가 하나님이 가장 큰 능력과 지혜와 정성을 기울인 때였다고요. 그때 홍해를 가르고 반석에서 물을 내고 아침마다 만나를 주시던 그때보다 지금이 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더 많은 것으로 더 깊고 큰 정성으로 우리 옆에 계시는 때라고요. 그거 알아라 이거예요. 지금 이 얘기는. 그거 알아라. 너희는 지금 시온산에 있고 지금 하나님은 너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만나고 있느니라. 너희는 시온산에 있지 시내산에 있지 않느니라. 그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부분을 알아야 돼요. 여기 25절 보시면 본문에 오셔서 12장 25절 너희는 삼가 말하신 자를 거역하지 말라. 이거. 이 거역하지 말라는 물론 이제 거절하거나 마음을 굳게 닫거나 이런 말이에요. 그러나 이 뜻 속에는 평가절하하지 말라라는 뜻도 있어요. 우리 앞에 12장 5절에 그러니까 히브리서에만 등장하는 이런 표현들이잖아요. 12장 5절에 뭐 있었어요?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도다. 일렀을 때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라. 이 경히 여긴다는 건 가볍게 생각하거나 혹은 멸시하는 것을 말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를 우리가 뭐 하나님 이런 식으로 일하실까?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 우리 히브리서 12장에서 했었죠. 그 전부 묶어서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너희는 삼가 말하신 자를 거역하지 말라. 이 말뜻은 다 뭐예요? 왜 하나님은 이런 식으로 일하시는가? 왜 하나님은 이렇게밖에 못하시는가? 이거거든요. 우리 모든 믿는 사람들이 가지는 가장 대표적인 신앙상의 문제가 있다면 이거네. 왜 하나님은 이런 식으로 일하실까? 그죠?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하여 가지신 진심과 열심이 있는데 하나님은 왜 이런 길로 인도하실까? 좀 형통하게 하시고 넉넉하게 하시고 더 많은 일을 주를 위해서 하고 하나님도 그 편에서 영광을 받으실 텐데 왜 이런 식으로 하실까?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을 향하여 구약시대보다 더 큰 정성과 더 큰 희생과 더 큰 능력을 동원하고 있다는 거죠, 성경은. 이것은 최선 이상의 길이라고요.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지혜와 능력과 열심의 산물이 되니까요. 여러분은 항복하고 싶지 않으시겠지만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차원에 와야 돼요. 무슨 문제 오느냐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신앙상의 갈등과 혹은 뭐 불만과 혹은 무슨 그 여기 나오는 이 거역하지 말라, 말하자면 경의 여기지 말라 식으로 우리가 불만족해 하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정성과 노력과 능력을 충분히 발휘하시지 않은 탓이냐 라는 문제를 맨 처음 들먹였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다면 남은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보상하시는 일에 하나님이 능력과 정성과 지혜와 열심에 부족한 것이 없다면 무슨 문제만 남는 거예요? 하나님 쪽에서 잘못한 것이 없다면 문제는 우리 쪽에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라고요. 무슨 문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의 지혜와 능력을 모르는 무지한 자라는 결론에 온다고요. 문제는 우리가 고쳐야 되는 거란 말이죠. 이런 거죠. 로마서 1장에 가보세요. 사람들은 말이죠. 자신이 얼마나 바보인가를 몰라요. 자신의 결함이 무엇인지를 모른다.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끝까지 문제되는 건 어느 부분이냐면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라 언제나 자신의 문제인데 사람들은 끝까지 하나님께 불평을 하고 자신이 뭘 고쳐야 되는지를 모른다. 로마서 1장 21절. 사람이 얼마나 미련하고 못났느냐에 관한 일반적인 설명이에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나 우준하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사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는 저희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것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사람이 얼마나 미련한가는 이걸 보면 안다 이거예요. 뭘 보면 안 돼. 지가 만든 걸 놓고 엎드려 빈다 말이죠. 그러면 됐죠. 그럼 알아봐야죠. 그 아프리카 원주민들의 그 원시적인 삶을 소개하는 장면 중에 뭐가 있었냐면요. 아프리카에는 물이 부족하죠. 우기에는 물이 너무 넘치고 건기에는 물이 너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물웅덩이가 하나 있는 옆에 이제 마을이 있는데 아프리카 원주민들의 마을이 하나 있는데 얼마나 웃기냐. 이 웅덩이에 와서 대소변도 보고 모든 빨래니 뭣도 하고 목욕도 하고 그 물을 먹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린 말만 들어도 아우 싫어요. 목욕하고 그 물을 먹말 그러니까 병이 뭐 늘 도는 거예요. 그러니까 30세 이상을 못 사는 거예요. 그 우리가 봐도 아니 그물 먹고 거기다 싸면 어떻게? 금방 그러죠. 지가 만든 물건에 엎드려서 뭐 해달 그럼 말이 돼요 그거는? 그러고 보니까 안 되죠. 이게 그 얘기예요.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21절에 이렇게 한마디로 얘기해요. 사람이 얼마나 정신 나간 위인이냐.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 허망하다는 건 뭐냐면 속에 내용물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죠? 거기다 그건 허예요. 망은 그 속에 내용물을 담아야 되는 그릇도 깨져 있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의 대표적인 인물로 여러분 그 이름을 내면 알까 모르겠는데 박동준 목사라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다행히도 일반 상식 차원에서 허망하고 또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니까 생각 안 하고 하나님만 붙잡고 가요. 그러니까 외래나요. 알아들어요? 속에 뭐가 없을 뿐만 아니라 담을 수 있는 그릇이 없다고 깨졌다니까요. 근데 본인들은 꽉 찼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디로 갔냐? 미련한 마음이 또 어두워져. 미련한데 어두워져서 깜깜하니까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에베소서 4장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상하죠? 이런 얘기하면 그렇게 고소할 수가 없어요. 근데 모두가 다 웃는 거는 자기는 빼고 누구다 이거죠. 그죠? 지금 다 그거죠. 그래, 맞아. 누구요? 그, 태종, 태세, 문단세, 이윤, 박최, 돌물광. 이러는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 얘기죠. 그, 맞아. 그, 돌물광. 여러분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아이. 에베소서 4장 17절.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거하노니 이제부터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 같이 너희는 행하지 말라. 이게 허망한 내용물이 없고, 그러니까 뇌 속에 물건이 없을 뿐 아니라 뇌가 없단 말이에요. 뇌가 없어요. 그 산타 비토리아의 비밀이라는 명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돌아가시면 비디오 가게 가서 저 빌려보세요. 안소니 퀸이 주연으로 나온 아주 재미있는 영화입니다. 그리고 배울 것이 많은 영적인 가치가 있는 작품이었습니다. 이태리의 그 2차 대전 중에 그 파시즘이 이제 창궐하고 무솔리니가 정권을 잡았을 때 조그만 마을, 산타 비토리아라는 마을에 포도주를 생산해내는 마을입니다. 이제 이태리가 망해요. 그리고 독일군이 퇴각하면서 그 마을에 들어와서 포도주를 이제 뺏어가게 생겨서 그 마을에 원래 그 시장과 관료들이 파시스트 정권 밑에 있던 이들이 스스로 정권을 내놓고 누구를 대신 시장을 만들 것인가 하다가 이 봄볼린이라는 안소니 퀸을 시장으로 앉힙니다. 제일 그 만만한 사람을 시장을 앉혀놓게 됩니다. 근데 이제 무슨 중책이 맡겨졌냐면 이제 포도주를 안 뺏겨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마을 사람들이 동원이 돼서 포도주를 감추고 일부만 이제 그거밖에 없는 척하고 이제 속였다가 나중에 들통이 나서 이 독일군이 퇴각을 하면서 이제 마지막 그 감춰놓은 그 포도주를 내놔라. 마지막 경고다 하면서 시장 머리에다가 안소니 퀸 머리에다 권총을 겨눕니다. 3일 동안 안 내놓으면 쏘겠다. 부인이 나서서 이런 걸작의 장면을 연출합니다. 장교님, 그 사람의 뇌는 엉덩이에 있으니 엉덩이를 쏘시오. 그 사람은 그래도 엉덩이에라도 뇌가 내려가서 거기라도 붙었지만 안 만나자도 이 죄인된 인간들은 원래 뇌가 없어진 겁니다. 뇌를 담을 머리도 없어졌고 뇌를 담을 다른 신체의 기관이 없습니다. 이게 죄인입니다. 죄인된 인간은 허망한 것입니다. 그 생각하는 것이 본능을 쫓아가기 바쁜데 짐승과 똑같죠. 그 죄인된 인간의 본능은 뭐냐면 죄를 짓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입니다. 이 버릇이 뿌리 깊이 남아있어서 신앙생활을 하다가도 지 생각이 못 쫓아가면 상대방이 틀렸다는 겁니다. 이게 미치는 노릇이죠. 경우와 무경우가 싸우면 누가 이깁니까? 언제나 무경우가 이기죠. 왜요? 납득을 시킬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논리가 통해야 납득을 시킬 거 아닙니까? 죄인과 의인이 싸우면 누가 이깁니까? 죄인이 이기죠. 왜요? 그에게는 규칙이 없으니까. 의인만 규칙이 있죠. 우린 그게 우리한테 남아있는 걸 몰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고 왜 이런 과정을 통과케 하시는가는 생각을 안 하려고 그래요. 예수를 믿었다는 것 하나 가지고 그 다음에 우기는 거예요. 나 편하게 해달라는 거죠. 그게 본인에게 손해고 그리 가면 안 되는 이런 것에 대한 생각은 본능적으로 없단 말이에요. 예수를 믿은 것으로 때만 쓴단 말이죠. 옛날식으로 해달라 이거죠. 어떤 식? 나 미워하는 놈은 다 죽이고 나와 내 편만 상달라 이거예요. 어른이 되는 것, 철이 드는 것, 생각하는 것, 고급스러워지는 것 이런 거는 생각이 없죠. 내가 원하는 때 먹을 거 주시고 내가 원하는 때 잠자리 주시고 내가 미워하는 놈 내가 째려보면 죽여주십시오. 이게 신앙이고 이게 구원받은 백성의 궁극적인 자리란 말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계속 보세요. 18절 저희 총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저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어둡죠. 어둡다는 건 뭐예요? 분별이 없단 말이에요. 분별할 수가 없죠. 어디가 길인지 어디가 낭떠러진지 알 수가 없죠. 어두운데 깜깜한데 거기다 마음이 굳어져 있죠. 굳어져 있다는 건 남의 말을 듣지 않는단 말이에요. 저희가 감각 없는 자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해요. 이 모든 그 무지한 자들의 결정은 뭐냐면 고집이 있다는 거죠. 그죠? 미련하고 무지한 자는 고집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디로 간다고요? 쉬운 길로 간다고요. 자신을 방탕에 방임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린 이런 거 배워야 돼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은 자와 그렇지 않은 자의 가장 큰 차이가 뭐냐 그러면 저들은 모르고 우리는 아는 겁니다. 우린 알아요. 뭘 아느냐? 이런 걸 알아요. 요한복음 8장에 이런 설명이 나오는데 요한복음 8장 31절 요한복음 8장 31절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래요. 진리가 우리를 뭘 자유케 할까요? 자유란 게 뭐죠? 자유란 올바른 질서 옳시다. 어디다 꼭 기억해 두십시오. 올바른 질서. 올바른 질서란 건 무슨 말이냐면 거긴 지식이 있고 분별이 있고 책임이 있는 것을 말합니다. 이건 다 뭘 얘기하냐면 자유의 반대말이 방종과 혼동이라는 걸 기억해내시면 금방 나옵니다. 자유란 물론 억압과 구속으로부터의 자유를 말합니다. 그러나 그 억압과 구속이라는 건 뭐냐면 인간의 인간된 참된 질서를 억압하고 구속하는 것을 말하지 나 하고 싶은 대로 한다는 방종과 혼돈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인간의 죄악된 형태를 보십시오. 죄악된 현실을 보시면 거기 뭐가 있어요? 무지와 혼돈과 방종이 있단 말이죠. 그럼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사람이 된 자에게 뭐가 있냐? 진리로 말미암는 자유. 그게 뭐가 있다고요? 그게 지식과 분별과 책임이 있다고요. 자신을 어두움에 방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떼쓰지 않습니다. 난 몰라요. 난 아무것도 몰라요. 그냥 난 하나님을 믿고 난 하나님께 매달리니까 하여튼 이거 해주세요. 이거는 우리 어린애들이 부모에게 뭐 사달라고 떼쓰는 것과 똑같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믿음이라는 이름으로 자기의 책임을 떠넘기는 것 아니라고 누누이 강조했습니다. 고집 부리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계적으로 조작하시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우리에게 설명하십니다. 여러분은 알아듣고 분별하고 이해할 그런 신분으로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시온산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 안에서 우리를 부르시고 그의 이름으로 복주시는 하나님이 신의 산에서 우레와 천둥과 나팔과 지진과 흑암과 불붙는 산으로 임재하신 하나님보다 더 큰 정성과 능력과 열심과 지혜로 찾아오셨다는 것 아셔야 됩니다. 고함을 꽥꽥 질러야 진심이 전달되는 것은 그 짐승에게 그렇게 하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4장에 가보십시오. 이런 말씀을 여러분 이제 이런 식으로 여러분 알아들으셔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이게 답니다. 이거면 충분히 납득이 돼야 되는 겁니다. 거기에 칼과 총과 무슨 불붙는 무슨 뭐 화염방사기에다 이렇게 공갈을 쳐서 얘기할 수준이 아닌 것입니다. 이제는 엄연한 사실, 회피할 수 없는 운명을 앞에 놓고 설명하면 그게 납득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이걸로 충분히 엄한 명령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하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묘하게 뒤에는 신의 산과 방불한 어떤 위협의 모습이 있죠. 26절 그 돌아오셔 히브리서 12장 26절 그때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가라사대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또 한 번이라 하심은 진동치 아니하는 것을 영전케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든 것들의 변동될 것을 나타내심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진동치 못할 나라를 받았은 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시는 분이십니다. 이건 지금 공갈을 치자고 여기 등장하는 것 아닙니다. 신의 산 이상으로 하나님은 이렇게 두렵게 우리에게 지금 경고하고 계시다 이 얘기 아닙니다. 이거는 엄연한 사실을 우리에게 확인시키는 장면입니다. 칼과 총을 들이대고 고함을 질러 위협하자는 것 아닙니다. 아까 디모데후서 4장 1절과 방불한 묘사인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인가를 생각하라. 두렵다는 차원이 아니라 엄연한 사실, 바꿀 수 없는 운명, 그의 영원한 나라와 권세를 우리에게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정성과 능력과 열심과 그 지혜를 너희 과소평가하지 마라. 이것이 말하자면 히브리서의 총결론인 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우리를 확인해야 됩니다. 우리는 왜 공갈을 쳐야만 말을 듣는가? 우리는 왜 사랑과 예의와 격식을 갖춰서 말하면 못 알아듣는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성과 능력과 지혜를 덜 쓰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왜 이렇게 허망한가? 우리는 왜 금방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는가? 우리는 왜 눈을 감고 매몰도는가? 우리는 왜 더 가치 있고 더 격식을 갖춘 말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는가? 나는 왜 이렇게 짐승과 방불한과 말도 잘 안 돼. 그렇게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디도서 2장에 가보세요. 성경이 우리에게 이런 예의와 우리의 지위와 신분을 대접하여 하는 하나님의 그 우리를 인정하는 발언에 대하여 우리가 반응할 줄 알아야 된다. 디도서 2장 신약성경 349페이지 디도서 2장 11절 봅시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치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근신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얼마나 고급한 놀라운 신의 산에 불붙는 위엄과 나팔소리와 진동하는 지진보다 비교할 수 없는 대접 아닙니까? 비교할 수 없는 진심과 복과 은혜와 고귀한 대접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취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를 짐승이나 노예나 기계 취급을 하지 않고 인격을 존중한 예의를 다한 그러나 가장 큰 정성과 복과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에게 발언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부족합니다. 처음에 그 예를 들었죠. 여러분은 청혼을 할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정장을 하고 가장 좋은 분위기에서 가장 아름다운 표현으로 진심을 기울여 청혼하지 않습니까? 창과 칼과 대포와 수류탄 안전핀을 뽑고 얼굴에 피를 낭자히 묻히고 나랑 안 살면 같이 죽자고 이렇게 하셨습니까? 진심이 전달됐을지는 몰라도 그런 결혼은 하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그럼 매일 죽기 살기로 살 거 아닙니까? 사랑이라는 것을 그런 식으로밖에 표현하지 못한다면 그래서 상대방의 수준에도 문제가 있고 그 사람의 사랑의 청혼을 받는 나도 그 꼴로밖에 대접을 못 받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찾아오시지 않는다. 장미 한 송이가 아니라 장미 한 바구니도 아니요 장미 한 추록도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찾아오셨고 그의 사랑과 복주심과 고귀하심과 풍성하심과 충만하심과 가장 놀라운 지혜와 고결하신 그의 성품으로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당하는 모든 신앙생활의 현실에 하나님이 개입하시지 않은 것이 없고 인도하시지 않는 순간이 없습니다. 그가 우리를 가장 복되게 하기 위하여 지금 이 과정을 허락하셨고 인도하시고 지키고 계시고 만들어내실 것입니다. 문제는 언제나 하나님께 있지 않고 우리에게 있었더란 말이죠. 이 일을 확인하고 그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여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들어내시는 그 고귀한 하나님의 지혜와 열심의 자리에 충성으로 임하셔서 그 과정을 즐기시고 그 승리의 열매를 맛보시는 성도가 되라고 이 히브리서를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여러분을 위하여 하나님의 사랑, 손길, 관심 기억하시고 항복하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시는 현실 여러분의 생애 되시기 바랍니다.